할렐루야. 하나님이 2020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발견하셨죠? 우리 함께 우리 힘차게 선포하면서 우리의 말씀 시작할까요? 일어나라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이 임하였도다. 아멘! 제가 2019년 표를 받았을 때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감격이 참 밀려왔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37년간 교회를 경영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영광들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본 하나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맛본 하나님 백성들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이 임하였도다. 주신 말씀을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참 우리가 좋아하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이와 같은 말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0장을 지금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6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1장부터 59장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아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멸망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말씀이 아니죠.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감동하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이 회복의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분량으로 심판과 경고와 멸망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1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딱 한 절이에요. 이 한 절 말씀이 얼마나 이 백성들이 패역하고 죄가 많고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인가를 아주 그렇게 많은 단어로 하나님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홍수 심판 때 그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사 오래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신 하나님이 내가 땅과 함께 그들을 멸절하리라 말씀 딱 하시고 나서 방주가 다 만들어진 그때 40일 동안 주야로 비를 내리게 하셔서 정말 그 말씀대로 땅을 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어미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렇게 보셨어요.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들인가.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고 참 슬프다 했습니다. 이것보다 슬픈 일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것보다 절망스럽고 비참한 상황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와서 참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을 잘 알지 못했을 때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은 다 잘 사는 줄 알았어요. LA 아리랑 같은 거 보면 다들 2층 집 대저택에 살면서 마당에 야자수 심고 요트 타고 다니고 캠핑 다니고 다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시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몸은 또 얼마나 아프신지 예수님이 각색병자들 다 불러 모아서 치료해 주신 것처럼 여기가 교회인지 병원인지 다 불러 모아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만 있사옵나이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고백이죠. 그 고백을 맨날 듣고 찬양하며 예배하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주님이 전부이신지를 알고 주님을 아는 것이 말할 수 없이 기쁜 사람은 주님을 떠난 사람을 보면 말할 수 없이 슬픈 겁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사야의 슬픔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그 하나님을 버렸다 했을 때 두 가지 근거를 크게 이사야가 제시합니다. 첫 번째,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예배드리라고 시켰느냐? 누가 이 예배를 기뻐하느냐? 하나님은 그 눈이 정결하심으로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을 정확하게 감찰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정말 이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왔는가? 그저 무거운 짐을 지듯 의무감으로 이 예배를 왔는가? 주님이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마당만 밟았다고 주님이 표현하셨습니까? 한쪽 발은 다른 데 걸쳐서 정말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신은 다른 신이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으로 경고하신 것입니다. 한쪽은 성전에, 마음의 한쪽 발은 세상에, 이방신에 걸쳐놓는 그들의 이 잘못된 예배, 예배는 드리지만 온전하지 않은 마음, 이 예배에 앉아있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참으로 괴로워하신다는 것이에요.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나는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는 마음입니까? 그 예배가 무너졌을 때 첫 번째 그들이 멸망을 받은 근거가 그 예배 타락에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예배 타락은 반드시 어떠한 일로 귀결됩니까? 그들의 삶의 타락으로 반드시 귀결되어 있어요. 이사야 1장 15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점점 예배가 식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여지없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손에 피를 묻혔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학대하고 올가매고 짐을 지우고 못 살게 구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은 좋은 관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새 계명으로 주신 율법 속에도 넣어주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절대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을 보지만 이제는 내 이용 가치로만 봅니다. 내게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걸림돌이 되는가 아닌가, 제거를 해야 되는가 많은가, 그것으로만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필요 가치로서 부리고 억누르고 학대하고 그렇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해도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타락은 분명히 삶의 타락으로 귀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도 우리가 아프면 징후가 나타나잖아요. 기침을 하고 열이 나면 아 감기다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들거나 미움이 들거나 아 저 몸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징후예요. 징후. 우리 영혼이 심각하게 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인으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회 모임을 하거나 구역 모임을 할 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가르쳐줬잖아요. 우리의 사귐은 우리끼리 먹고 즐기고 모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끼리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임 가운데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고하시는 그 자리로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해 주시는 그 부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배가 타락하고 삶이 무너진 그래서 그들에게 멸망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과 삶과 예배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 그것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생떼를 부리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아주 긴 말씀으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셨는데 그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미지를 두 가지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랬습니다. 마치 시온성 예루살렘이 그 사람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찾아와서 먼저는 아수르가 오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그 성문이 뽑히고 성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가옥들이 다 그렇게 무너져 내릴 때 그 예루살렘이 슬퍼하고 곡하며 그 고통의 땅에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버린 그 시온의 모습 그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시온 땅 예루살렘의 비참한 모습을 먼저 이사야에게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완전히 주저앉고 엎드러진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멸망의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는 이사야 5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흑암과 고난뿐이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워 볼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어떤 상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입니까? 시드기야 왕 있죠? 11년 동안 남유다를 그저 꼭두각시처럼 통치했던 왕이 있는데 그가 9년째 되는 해에 갈대아 사람들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군대를 다 이끌고 예루살렘 성 마지막 성을 포위했습니다. 끝까지 버틸려고 그가 애를 썼는데 2년까지 버텼어요. 그랬더니 성 안에 있는 모든 음식들이 다 이제 동이 나고 먹을 것이 없는 때가 왔습니다. 근데 급기야는 결국 그 갈대아 사람들이 성벽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무너진 그 성벽 틈으로 그 물밀듯이 적군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신명기 말씀처럼 그 모든 유다의 군사들이 일곱 길로 다 달아나게 돼요. 그 왕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 왕도 자기 살 길 찾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요. 여리고 그 들판으로 도망가다가 결국은 갈대아 사람에게 붙잡혀서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가 그때 보았던 광경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광경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시드기야의 그 자기 아들들 그 아들들을 다 죽이는 그것을 그가 그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리죠.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이 그의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눈도 뽑혀서 착고에 채워져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그 마지막 그림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참함을 겪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왕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과 한탄과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첫 번째, 완전히 그들이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버린 상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그들이 보는 것은 오로지 흑암이요 고난이요 빛이 구름에 가려져 어두울 뿐인 아무것도 아무런 소망도 볼 수 없는 그 상태, 눈이 뽑혀버린 상태,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까? 제가 높아심에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니, 왜 목사님이 정초부터 새해 첫날 첫 예배 왜 그렇게 슬프고 어두운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사야 60장까지 그 오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것이 복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시편의 말씀과 예언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아닌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빛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 마음을 흥분시키고 기분 좋으라고 이런 말씀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자격도 실력도 의도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탄식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의 기쁨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담아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이사야 46장 살피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본 말씀인데요. 이사야 46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긍휼을 베푸실 때 하나님이 특별히 야곱의 집이여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특별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주신 말씀.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정말 깐난아기처럼 그의 그 태에 품으시고 안으시고 그리고 아이처럼 업고 그를 인도해 주시는 그 야곱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지실 때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닷길을 마른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셔서 그들을 지도해 주시고 요단강도 하나님이 건너게 해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중간에 자기 자식 야곱을 버릴 수 있겠느냐. 절대 노인이 되기까지 백발에 이르기까지 절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지었은 즉 내가 품고 내가 업고 그들을 구원해 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실제 야곱이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죠. 야곱이 그의 딸 디나가 세상의 딸들을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참 비참한 일을 당한 것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유린을 당하죠.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 앞으로는 전개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그 세겜이 이제 그 디나를 갖기 위해서 우리 서로 통원하자 제안했을 때 아들들이 냈던 계책, 그 거짓이 무엇입니까? 통원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약속의 표징인 할례를 가지고 그들을 복수하려고 거짓으로 꾀를 냈죠. 그래서 할례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 세겜의 성읍 남자들이 다 그렇게 고통하는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가차없이 학살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그런 일을 야곱의 아들들이 한 것입니다. 야곱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이제까지 어려움은 비교도 안 돼. 지금이 어려움은 참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너희들이 내게 화를 끼쳐 그들에게 악취가 나게 하는도다. 그들이 내게 와서 나를 죽이고 나와 내 집을 멸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다 쳐들어와서 이제 야곱의 집을 멸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이 피로 더럽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 추악한 죄를 저지르고 그 사람들을 학살하고 어떻게 예배할 그런 담력이 있습니까? 그럴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말씀이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야곱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것이에요. 어찌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을 피난처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 못하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표징인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고 세상보다 못한 그 흉악한 죄로 말미암아서 그의 마음과 손이 완전히 더럽혀진 그리고 절망의 그늘 가운데 눌려 있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면서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하늘의 문이라고 네가 고백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단을 쌓으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인데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동시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 즉시 모든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이사야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면 마치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12살 난 야이로의 딸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과 야이로의 딸이 처음 대면했을 때 야이로의 딸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죽은 상태가 아니었죠. 야이로가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시는지 중간에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서 시간이 지체되어 그 여인이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성경에는 의미 없는 단어가 없죠.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그 단어를 하나 넣어주셨는데 그 혈루증 앓는 그 여인에 대한 정보 딱 한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2회 동안 그 병으로 앓는 여인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12살 난 딸과 12년 동안 앓는 여인과 그리고 둘 다 여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자가 이제 신랑을 만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12살입니다. 이스라엘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상태가 얼마나 피를 흘리고 있으며 그리고 얼마나 죽은 자와 같은 영적인 상태인가를 예수님이 그 두 여인을 만난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딸에 대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을 때 통곡했던 사람들도 다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예수님이 달리다 굶!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먼저 반응한 것이 뭐예요? 죽음의 권세. 그 소녀를 억누르고 그 소녀를 엎드러지게 한 그 죽음의 권세가 떠나간 것입니다. 그 소녀를 감싸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걷고 음식도 먹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전에는 일어날 힘이 없었죠. 그리고 빛을 볼 눈이 없었습니다. 시드기야처럼 눈이 뽑힌 시온성. 하지만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 이 오늘의 설교를 종합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 충만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의 집에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수 있었는가? 이사야 말씀 속에 다 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의인은 야곱의 손은 피로 더럽혀지고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옷같이 다 더럽혀졌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의 공의로 삼노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더럽혀진 의가 아닌 그 아들을 의로 삼으셔서 그 아들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고 아들의 나라로 품고 안고 업고 날라주셔서 우리로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비추시지 않으면 일어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스스로 깨어날 수 없죠?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저 엎드러진 상태로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주님이 우리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도록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이 은혜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는 결단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내 다짐과 의지와 생각과 결단보다 빠르게 우리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 그래서 성전에서 구걸하던 자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다짐하고 생각하고 머뭇머뭇 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말씀으로 그가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랬어요. 뛰어서서 일어나 그랬습니다.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랬습니다. 한 번도 성전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앞에 그저 동전 몇 푼 그걸 할 줄만 알지 성전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그 거린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것이 나의 다짐과 의지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마땅하다가 아니에요. 빛과 같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결단과 생각보다 더 빠르게 그 말씀으로 그 마음을 완전히 그 어두운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그 빛으로 주장해 주신 성령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몸만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세워주셔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가 걷는 것을 보았고 찬송한 것을 보아서 놀라고 놀랐더라는 것입니다. 빛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야곱의 집을 불러주신 것처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실 때에는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쳐서 어둠과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이미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나의 다짐보다 빨리 주님 앞에 서서 뛰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0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모든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눌린 자들, 갇힌 자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일어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하나도 오차가 없고 모든 계획 가운데 행하시는 줄 우리는 믿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어저께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다. 목양실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방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쏜살같이 들어와서 숨길 수 없이 그 얼굴에 참 기쁨이 역력한 모습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나 하나님이 2020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하고 봤는데 없더라는 겁니다. 혹시나 새벽 예배 때는 주실까 하고 딱 봤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계시를 하려고 짠 이렇게 오픈하려고 제가 목사님께 특별히 토요일날 달라고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보실 수가 없었던 거죠. 궁금해하고 참 그런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그분이 집에서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60장 1절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한 해 표로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 그러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하게 하셨다고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했던 것처럼 불투명한 미래이지만 하나님이 그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 확신을 가지고 어제 교회 일이 있어서 딱 교회 문을 본당을 딱 여는데 이 현수막이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아, 뭐 목사님 아, 바쁘실 텐데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러이러해서 했는데 말씀을 받았노라고. 마치 엘리사벳이 자기는 요한이라고 정했는데 그것을 맞춰보기 위해서 그 사가랴가 말도 못하는 가운데에서 서판을 가져와라 했을 때 요한이라고 썼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한 식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전혀 오차 없이 한치의 실수 없이 그 일을 준행하시는 것을 아 이렇게도 가르쳐 주시는구나. 정말 그 집사님이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가면서도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돌봄과 그 사랑과 그 위로를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구절이 몇 개인지 아세요? 네? 성경 66권 1187장에 31173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확신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의 계획으로 우리가 경영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꾸리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경영하시고 우리의 일이 실패가 나타나고 쓰러짐이 나타나고 주저앉고 낙망하는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그저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뛰어나와서 증거하고 내가 보았노라 내가 알았노라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영광을 우리 위에 두셔서 우리를 주의 이름 삼아 주셔서 부르신 그 부름의 영광을 깨닫고 그 빛이 비출 때 세상 그 빛이 하나도 빛으로 보이지 아니할 만큼 밝은 구원의 영광 예수의 영광 아래에서 더욱 2020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빛을 드러내므로 무백성들을 참빛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